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문둥병자였던 우리 죄인들, 예수님의 권능과 은혜로 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나음을 입은 눈과 귀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더욱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성찬이 있어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길에 문둥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 공생애 사역에서 거의 마지막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길이 굉장히 중요한 길이었습니다. 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의 경계를 지나시다가 한 촌에 사마리아의 한 촌에 들어가시는데 그곳에 있던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며 자기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은 사건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 문둥병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갈릴리 지역 또 유대 땅 지역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퍼져서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 소문이 이 문둥병자들의 촌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들이 나와서 정말 멀리서라도 가까이 갈 수는 없었죠. 문둥병자들이었기 때문에. 멀리서라도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 땅에 살던 문둥병자들이었지만 다 유대인들은 아니었습니다. 16절에 보면 적어도 그들 중에 한 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처럼 취급을 받던 어떤 자였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이 이방인 외에는 돌아온 자가 없느냐? 이방인처럼 여기시죠. 우리 사마리아인은 잘 아시죠? 사마리아 땅은 예전에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땅이었는데 이곳에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이제 아수르가 점령을 할 때에 아수르 인간의 사이에서 난 혼혈인들이 혼혈인들 그렇죠? 혼혈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적대 마음을 가지고 이방인처럼 여기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사실 문둥병자들에게는요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구별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은 그저 다 당시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문둥병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둥병자들끼리도 서로 야 그래도 나는 유대인 문둥병자니 너희 사마리아 문둥병자보다는 더 낫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그들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뭐 부자였었건 가난한 자였건 높은 지위에 있었던지 천한 지위에 있었던지 이제 그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서도 분리된 삶을 사는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서로 썩어져가고 죽음을 향해 가는 현실에서는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들은 그저 10명의 문둥병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는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인들은 그저 죄인들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는 이 세상에서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육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현실에 있든지 다 죄인들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죄인들은 자기들끼리 자기 육체의 자랑과 세상 기준을 가지고 야 그래도 나는 너보다는 나은 죄인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 얼마나 웃기는 모습입니까? 다 그 영혼이 타락하고 썩어져 죽음과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 가는 죄인들끼리 그래도 나는 너보다 낫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웃기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둥병자들을 그들의 이름으로 소개하지 않아요. 그저 10명의 문둥병자들. 성도 여러분, 문둥병 우리 잘 아시죠? 나병이라고 불렀던. 그래서 예전에는 나병이 거의 고치지 못하는 병처럼 여겨져서 우리도 격리시켜서 따로 치료를 했던 것을 보게 돼요. 문둥병 균이 들어와서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리고 썩어 들어가서 결국에는 다 떨어져 나가요. 살점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는지 아세요? 그렇게 썩어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죽임을 향해 가는데 감각이나 고통이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많은 치료법이 있지만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거의 불치에 가까운 전염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을 따로 격리해서 치료를 해야 했죠. 그런데 문둥병은 특별히 더욱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특별히 이 문둥병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피 흘리는 병, 유출병과 더불어 문둥병자와 유출병은 부정한 자들, unclean, 부정한 자들로 여겨져서 그저 육체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살 수 없는 부정한 자들로 여겨져서 언약 공동체에서 분리되어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외인처럼 살아가야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문둥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오.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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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했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 구원 후에 광야 생활 중에도 문둥병자들은 이스라엘의 진이 있었죠. 캠프. 이스라엘의 캠프가 있으면 진 밖으로 나가서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어떻게 해서 다 나은 후에야 다시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들어와 살아갈 수 있었죠.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의 10명의 문둥병자들 외인처럼 따로 분리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감히 가까이 나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소리 높여 부르짖기만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러한 문둥병이나 문둥병자들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수도 없는 병이 많은데 꼭 문둥병자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하나님이 부정하다 여기는 이 질병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현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보여주시는 질병들입니다. 문둥병자뿐만 아니라 눈먼 소경, 귀머거리, 앉은뱅이, 귀신 들린 자, 아니 죽은 자들까지 다 뭘 보여주는 걸까요? 완전 타락한 우리 죄인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지 못하고, 아니 사단의 귀신 들린 자처럼 사단 아래에서 살아가고, 아니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들. 그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질병들을 보여주시고 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 먼저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영적인 문둥병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문둥병자들, 와 저 가까이 하기도 싫은 자들, 와 저기 버림을 당해 마땅한 자들. 미안하지만 우리는 더욱 심각한 문둥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다 썩고 냄새나고 타락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자기의 죄인된 비참한 현실조차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감각해 있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조차도 모르는 죄인. 정말 심각한 문둥병을 앓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서 끊쳐져 소망 없는 외인으로 살아가야 했던 자들. 비록 이 세상에서는 빈부격차에 따라 교육 정도에 따라 여러 구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똑같이 완전 타락한 영적인 문둥병자들이라는 겁니다. 죄악에 썩고 부패한 냄새만을 내며 살아가는 비참한 죄인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이 문둥병자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부르짖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찾고 구원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와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문둥병자들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 죄조차도, 죄인인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성경은 예수님이 이러한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통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통해 뭘 알려주시는 것이냐? 그저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목적이 아니라 다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곧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실 진짜 구원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미리 증거하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의 메시지까지 가서 봐야 그 기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저 이 병고침을 받은 것으로만 보면 안 되고 십자가 복음의 빛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통해 다시 이 기적을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이외에도 행하신 기적들이 많지만 내가 오직 일곱 기적만을 이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구원을, 영생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모든 기적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 오병이어의 기적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사람들은 뭘 원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와, 우리에게 세상 떡을 주시는 분이 왔다.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죠? 세상 떡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참 생명의 떡으로 나를 주기 위해 왔다고 풀어주세요. 십자가 복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다시 풀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참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이러한 십자가 복음을 알려주실 때 단지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영적인 문둥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 거기서 메시지가 끝나도 되는데 그렇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있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까지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복음의 현실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을 고치시는 과정, 그 이후의 사건을 우리가 하나씩 볼 텐데 먼저 14절을 보세요. Verse 14.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이 멀리서 가까이 가지 않으시고 문둥병자들에게 야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명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려고 가던 길에 문둥병에서 낫게 돼요. 이것이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 앞에 누가복음 5장 14절에 가면 거기도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문둥병자를 만지시고 그 자리에서 고쳐주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멀리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멀리서 그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예수님의 명을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던 길에 고침을 받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는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내용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문둥병에서 나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그들이 정말 나았는지를 누구에게 가서 확인받으라고 하셨냐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자신들을 보여주고 확인을 받게 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다 나았다고 확인을 하면 그 문둥병이 걸렸던 자를 위해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음을 선포해준 후에 다시 어디로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그 언약 공동체 안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스라엘의 진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기 가족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세요.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에 그 상세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한 율법의 지침을 따라 문둥병자들을 제사장에게로 가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궁금한 것은 왜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았는가? 제사장으로 가라 명하신 후에 그들이 가던 길에 고침을 받게 하셨는가에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참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증거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으로 가던 길에 고침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으로 예수님 말씀 따라 갔기 때문에,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하신 그 시험을 다 통과한 것인가? 그들에게 참믿음이 있음을 정말 증거한 것인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니, 분명히 나왔잖아요. 예수님 말씀 따라 했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다 참믿음을 증거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육체적인 질병에서 나았다고 참믿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를 보세요. 어쨌든 이들이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되어서 부정한 것에서 다시 정하게 되어서 자기들이 살던 공동체로 들어가서 예전의 친지와 가족들과 어울려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럼 다 끝났느냐? 오늘 본문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시험을 다 통과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의 참믿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즉 육체적으로 나음을 입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영적으로 나았음을 증거해야 했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제사장에게로 가서 너희가 나았음을 보이라. 그래서 가던 길에 그들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에게로 와야 했을까요? 누구에게로 와야 했을까요? 그저 당시의 제사장이 아니라, 당시의 유대인의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들을 낫게 해주신 참 제사장에게로 와서 자신을 보여줘야 했다는 거죠. 그것도 단지 육체적인 문둥병이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이 나았음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유대인 공동체로 자기 육체적 가족에게로 돌아가 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참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속하여 들어가 살 수 있는 자라는 것이 증거되어야 했습니다. 그러한 참 믿음을 누가 증거했느냐? 15절에서 보여주시죠. 15절 16절 verse 15 through 16.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깨끗함을 육체적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은 10명 중에 오직 사마리아인 한 명만이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와 자신을 보이며 자신의 나음을 보이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고 있습니다. 사례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감사했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엎드려 감사했다. 뭐 했다는 거예요? Worship. 예수님께 예배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가야 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영적인 문둥병이 나은 나음을 증거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17절에서 18절에 한번 보세요. 17절에 18절에 17 through 18.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뭐라고 물으세요?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무슨 뜻인가요? 그들이 다 예수님께로 와야 했다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야, 내가 그렇게 고쳐줬는데 한 명도 와서 나머지는 다 와서 고맙다는 말도 안 하냐? 인사치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에게로 가서 보이라 명하셨습니다. 자신들의 그 나머지 아홉 명들의 나았음을 보여야 할 참 제사장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내게로 와야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 명의 문둥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은 것을 알고 계셨어요. 왜? 당연하죠.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권능으로 그들을 이미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다 똑같이, 열 명이 다 똑같이 육체적인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중 한 명만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만이 영적인 문둥병에서 나음을 받았다는 거죠. 나머지 아홉은 예수님께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로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없느냐?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무슨 말씀이세요?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결국 나머지 아홉은 시험에 통과하지 못했다는 거죠. 비록 육체적인 문둥병에서는 나음을 입었지만 영적 문둥병에서는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참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야 했는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얻는 겁니다. 그저 내가 병고침 받았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원한 나라로 돌아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의 믿음만을 인정하시고 마치 제사장이 다 나았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참 제사장이 저가 영적인 문둥병에서 다 나았더라 하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배하는 것을 보고. 잘 생각해 보시면 나머지 아홉 명은요. 문둥병에서 깨끗하게 된 후 어쨌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 자기 가족들, 친지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천국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참 고침을 받은 것이고 참 믿음이고 참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직 사마리아인만 그 믿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요구하시는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증거되는 믿음? 예수님께로 돌아와 천국에 속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베푸신 모든 기적들은요. 십자가에서 이루실 천국 구원의 현실을 가리키는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영적인 문둥병자들을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처럼 가장 부정한 죄인으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함은 예수님이 대신 다 가져가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로 아름답게 옷 입혀 주셔서 천국에 돌아가 살아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천국 백성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며 그저 이스라엘이 아니라 천국까지 들어가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저 육체적인 질병에서 병고침을 받은 것에 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그저 육체적인 병이 아니라 영적인 병까지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더욱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돌아와 그 앞에 엎드려 그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며 예수님만을 위해 살아가야 마땅한 겁니다. 바로 예배의 삶입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예배의 삶이 내가 영적인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참 믿음을 소유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주일에 정말 멀리서도 정말 아프고 힘이 들어도 정말 지치고 고단해도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께 감사하며 이 예배를 통해 교제를 나누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이 영적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늘 예수님께로 돌아와 교제를 나누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늘 돌아보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육체적인 병이 나았냐 안 나았냐 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으로 문둥병자를 고치신 것이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죠. 왜 멀리서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그것도 구원 역사로 우리가 좀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 역사로도 오늘 본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던 한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나 닮아있는 그런 한 사건이 구약에 나와요. 어떤 사건인지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때의 사건을 다시 재현하여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열왕기 하 5장 1절에서 19절에 그 사건이 나와요. 바로 엘리사 선지자가 문둥병에 걸린 누구를 고치는 사건? 누굴까요? 네, 나아만 장군을 고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오늘 본문이 너무나 닮아 있어요. 우리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못하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9절을 꼭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람 왕의 군대장관, 이방인이에요. 아람 왕의 군대장관 나아만, 정말 높은 지위와 명예에 있었던 그 나아만이 문둥병에 걸리게 돼요. 그러자 그 나아만에게 시브리 여종이 있었는데 그 시브리 여종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로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전해주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와, 높으신 분이 왔으니 만져주고 씻어줘서 낫게 해주셨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멀리서 나아만에게 사자를 보내서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시오 라는 말만 전해요. 멀리서. 나아만이 화가 났죠. 내가 누군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그러나 문둥병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낳아보지도 않고 손을 대고 낫게 해주는 것도 아니라 그 당시에 요단강 정말 보잘것없고 물도 그 깨끗하지 않은 그 물에다가 몸을 씻으라고 하자 너무나 노하고 불쾌하며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의 종들이 권유를 하고 아 그래도 한번 가서 씻어보시라. 그래서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죠. 엘리사는 여전히 먼 곳에 있고 그때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완전하게 나음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아만이 어떻게 했죠? 야 이제 나왔으니까 돌아가자 내 땅으로. 아니에요. 다시 엘리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 나았다는 것을 자신을 보이고 엘리사에게 사례하고 감사했어요. 똑같이 오늘 본문에 사마리아인처럼.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죠? 이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고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셨기 때문에. 그 사례와 감사를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러자 나아만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고백하고 엘리사는 평안히 가라 하며 그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너무 닮아있죠. 먼저 배경이 어디예요? 둘 다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도 예수님처럼 멀리서 말씀으로만 명합니다. 그리고 나아만도 사마리아인처럼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문둥병에서 낫게 돼요. 그리고 나아만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다 이방인들로 여겨졌던 자들이고 그리고 둘 다 다시 돌아와 감사하고 사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둘 다 하나님을 얻습니다. 병에서 고쳐지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두 사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건을 재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뭐가 다를까요? 엘리사가 나아만이 자기에게 사례하고 감사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모든 감사와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의 사례와 감사를 받으십니다. 아니 나머지 아홉은 어디 있느냐 하시며 그들의 감사까지 요구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사를 통해 나아만을 낫게 하시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강림하셔서 오늘 본문에 친히 문둥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예전에는 선지자를 통해 하시고 기적을 통해 하셨던 그분이 친히 강림하셔서 영적인 문둥병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쳐주되 그저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인 문둥병에서 고쳐져 천국에 들어가게 하려고 왔다.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이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뭔가요? 나아만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데 사마리아인도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죠. 따라서 이 둘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은 그저 둘 다 육체적 문둥병에서 나왔다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영적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정한 죄인들을. 그리고 나아만은 이방인. 이방인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아요. 구약에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이방인 같은 사마리아인을 고쳐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이방인들까지 다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참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구원의 현실을 에베소서 2장 13절,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왜 밖에 있어야 됐죠? 영적인 문둥병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이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이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어디 시민?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어디까지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가까이 부르셨느냐? 천국. 하나님 아들의 자리. 누가 이르러 계신 자리까지. 예수님이 이르러 계신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까지 가까이 우리들을 부르시어 교제를 나누어 줄 정도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예,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성찬이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찬은 단순히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구나. 그것도 맞지만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구원받고 거룩하여진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이르러 교제를 나누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베푸시는 천국 교제의 상입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나누는 그 교제까지 이 더럽고 추악한 그 문둥병자들을 불러서 교제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영적 문둥병자였던 우리들이 나음을 입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천국 교제의 상까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썩고 냄새나는 그 추악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깨끗이 씻기시고 아름답게 옷 입혀주신 정말 그 순결한 예수님의 신부처럼 우리를 불러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오시오.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 구원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느냐 하셨던 그 9명 중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받은 은혜, 사랑에 감사하시며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과 교제 나누시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렇게 살다가 우리 생명이 마치는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천국에 들어가는 날, 우리가 완전한 기쁨으로 예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며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은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겁니다. 그때에는 정말 완전히 나은 영화의 몸까지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 자신을 보이며 예수님 상에서 한 몸으로 교제 나누며 살아갈 겁니다. 그날의 현실, 이 성찬에서 그 천국의 현실을 미리 맛보게 하셨습니다. 감사로 나오시오. 예수님께 돌아와 여러분 자신을 기쁘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인 문둥병에서 우리를 낫게 해주셔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천국 교제의 자리까지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욱더욱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다가 천국으로 들어가 영원토록 하나된 생명의 교제 나누며 살아가도록 믿음으로 저희들을 더욱더욱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제 여러분 앉으신 채로 찬송가 285장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